신명기 4장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준행하라 라고 시작되면서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십계명으로 이렇게 5장으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고 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경이죠. 그래서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어느 위치에서 하고 있는가 46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목전,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더 키워라, 무기를 더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어떤 순간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절기를 지키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물론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왜 출애굽했는지, 왜 어디로 가는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 민수기 15장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쭉 요약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29장, 30장에서도 또 28장, 29장에서 또 절기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제사 이야기하고 절기 이야기하고 유월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우리의 목표, 방향이 어디인가를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있는 그 상황에서 두 왕을 죽인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차지하게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자, 44절, 45절에 보니까, 45절에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5장 1절에서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그 지금 일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일은 이것이야말로 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너 무기를 많이 만들어라 아니면 군사력을 더 키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당부 중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또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준비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늘 듣고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 광야보다 더 험난한 그 민수기의 백성들이 보고 그 두려워했던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데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군사력을 더 키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평탄하게 될 길이고 그것이 형통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넉넉하게 살기에 뭐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3대 동일 신앙으로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세상 지식도 중요하고 또한 기술도 중요하고 자격증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 이것이 가장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평탄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잘 박힐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고 지켜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들어서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그 말씀은 내 삶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순종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언어가 변화되고 내 성격이 변화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지식만 더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아무리 암송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지 않냐면 그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이루는 방법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5장 1절에서 모세는 귀에 말하는 이 율법을 듣고 지키라 말씀하면서 이 들음을 강조했거든요.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들음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무 말이나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곧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경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자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조상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 조상들과만 세우는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모세가 제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여있는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 세대와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때 맺은 언약이 우리와 또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만 십계명을 준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성경 이야기는 그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 6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 불순종하고 망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옛적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함으로 성경 속의 과거와 현재 나를 이 말씀이 연결해 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창세기 1장에.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런 권세도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특히 자 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면 이 율법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 줬냐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백성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 매뉴얼로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태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에 기록된 명령을 우리가 짐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편지를 받고 너무 무겁다, 너무 부담된다 이러겠습니까? 사랑의 편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 삶의 매뉴얼로 하나님이 팍 정해주셨거나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딱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감격과 감사 속에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3대 동일 신앙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 말씀을 받고 삶의 매뉴얼로 삼을 때에 동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0계명이 이제 시작됐는데 오늘 1계명과 2계명을 주셨잖아요.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부터 10절까지 나 너는 나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죠. 그 질투는 분노로 나타나고 멸망으로 나타나고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질투처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 모든 종교들은 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절을 하고 또 뭐 예물을 드리고 베리벨 짓을 다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그러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어떤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 어떤 형상인든지 만들지 말다. 이 기독교도요. 종교화 될수록 형상을 막 만들죠. 뭔가 사람들은 형상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자꾸 형상을 만들거든요. 마리아 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상을 만들고 또 무슨 성상을 만들고 무슨 예, 세인트 그 성 뭐 어거스틴 성이라고 거룩한 뭐 그 어떤 사람을 만들고 자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우상화 된 거예요. 현대 기독교도요.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상징, 심볼입니다. 그런데 자꾸 십자가를 형상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 일어나죠. 십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런데 그건 나를 구원하신 그런 상징입니다. 상징.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상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아, 내가 주님 사랑해서 달고 다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이 차에 있으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 순간에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 목에 목걸이로 있으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 앞에 4장 16절에서 19절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에서만 말한 게 아닙니다.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사람이죠. 또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다 만드는 뭐 곤충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돌 나무를 경배하고 베리벨 그런 것을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에스겔 8장에 보면 그들이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에스겔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곁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특히 성전 안에 있는 25명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레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더라. 신년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떠오르는 태양 구경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 다 치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거기다 소원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있다거나 이 기가 막힌 현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경배, 우리의 주인은, 우리 경배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오늘 10절의 말씀,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나와 내 자녀들 세대 그 천대까지 3대 동일신앙으로 3대 동일신앙으로 계속 이어지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 3, 4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대 동일신앙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냐고 오직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